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서로가 웃으면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CNN 기자였고 작가인 리온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분석하는 글을 썼습니다. 비교적 미국 국민들이 좋아했던 또 건강한 영향을 남겼던 대통령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능한 대통령에는 저지 워싱턴과 링컨과 루즈벨트와 케네디가 뽑혔습니다. 두 번째로 성실한 대통령에는 우드워드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세 번째가 행복한 대통령이었는데 여기에는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윌리엄 맥킨리가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맥킨리 대통령은 그 인자한 얼굴로 인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그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와 가정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장 과정에서 시골 교회의 예배와 시골 자기 집에 식탁에서 가족들과 나누었던 행복한 대화, 그 대화가 자신은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찌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관도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개의 기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시며 그 가정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래서 가정은 천국과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을 만들 때에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시대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관이죠. 이 두 개의 기관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또 가정은 가정의 확대된 기관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교회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신부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또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 기관을 같이 만드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딱 그와 같이 성숙을 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랑이 있고 순종과 존경이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가정의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가정의 천국이 되려면은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런 역할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교회가 누리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라가 튼튼해지려면 가정이 든든해야 하고 교회가 든든해야 그래야 죄악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좀 용납을 하거나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구하고 있죠. 좀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품어주고 채워주면 되는데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막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공격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사회의 모습들이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은 그 허물을 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덮어주고 하면 될 텐데 그 허물을 막 당신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다 드러냅니다.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본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 힘을 좀 합쳐가지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채워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허물이 보이면 다른 사람이 볼세라 옷을 벌려서 이렇게 가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좀 드러내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관계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더 좋아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 갑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잘 믿는지 못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내가 늘 대화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평소에는 그냥 무관심한 척 지나가던 아내가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보내던 가정생활이 아,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가정생활이었구나. 가정에 집중을 하게 되고 가정을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되고 가정의 평강과 가정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은 잘 믿는데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은 나는 교회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같은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남편을 순종하고 너의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꿈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마라. 남편이 들어오면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3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는데 기분 나쁠 남편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아무리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주호영 의원님? 아내가 그렇게 하면은 와,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나도 알고 싶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남편이 늘 대화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남편이라면은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죽어주셨죠. 그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남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 아내는 너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인으로 여겨라. 네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남편을 싫어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게 되고요,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은 내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이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은 힘이 나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안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남편이 돌아오기를 잘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남편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술 마시는 이런 약속 다 없애버리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죠. 왜? 집에 가면은 내 말을 순종해주고 존경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아내가 있고, 아내들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로 귀하게 여겨주는 내 남편이 있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삶은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죠.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죠. 당신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소리를 지르죠. 그럼 또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존경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남편을 대하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과 별 깊은 관계도 없이 지내는 여성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라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남편이 좀 받아보고 누려보아야, 그래야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남편이 예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할 테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목숨은 버리지 마시고 밤마다 저녁 설거지는 평생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거는 좀 어렵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런 수준입니다. 순종이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죠.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그러니 가정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가정에서 이거는 힘들다,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해져 갑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가 흔들어도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아리따운 사람이 눈짓을 한다 하더라도 안 넘어갑니다. 왜? 내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좋은 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면은 내가 행복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집을 구입을 하고 좋은 차를 사고 다들 부러워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정말로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된 행복은, 참된 사랑은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만난 성도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딱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나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해. 이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보통 부부들은 배우자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고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달라고, 순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내가 바로 설 때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내 안에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서 흘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흘러가면 아내가 행복해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때에 아내는 참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기적의 장소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죠. 이 첫 번째 기적 속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은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물처럼 밍밍한 가정을 포도주처럼 단맛이 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은 내가 살아가는 근본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하객들이 뭐라고 수군댑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자꾸 하고 있죠. 계산합니다. 신부가 더 낫다. 신랑이 손해보는 것 같다. 왜 남의 결혼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는 것이죠. 남편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되는 것이죠. 손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힘있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바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냐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때 받는 것이 있죠.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었다면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밀어달라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사람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게로 나아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부터 평안이 흘러나올 것이고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대충대충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평안,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도 그 속에서 똑같이 천국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무엇이 감싸야겠습니까? 긴장과 미움과 분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감싸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요, 사랑이 감싸야 하고 순종과 존경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부로 인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사랑하시고 이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